사무엘상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사무엘상 이제 5장인데요. 그 배경이 되는 4장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 패배를 당하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첫 번째 전쟁의 4천 명보다 대략 한 8배 정도 많은 3만 명이 죽는 그런 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 전쟁 패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던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 한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비느하스의 아내, 지금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죽어가면서 4장 22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로 현재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5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제 대비가 되는데요. 회복이 불가능한 총체적 패배를 당해 굉장히 이제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반면 블레셋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4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한 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홍해를 갈라서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라는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신들의 전쟁. 그게 이제 고대 전쟁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단순히 그 나라 왕이 이긴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을 이겼다. 그래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이해가 이제 고대의 전쟁에서 있었는데, 따라서 이제 블레셋은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굽을 무찌른 그 신, 그 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다곤신, 5장에 블레셋이 믿는 신이 이제 다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그런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법궤, 이스라엘의 신을 모셔놓은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신전 안에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둔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뭐 첫날이니 누구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런데 그 다음날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음날 또다시 이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런데 전날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물론 끔찍하긴 하지만 좀 상상을 해보시면 더 실감이 날 텐데요. 다곤신의 머리가 이렇게 잘리고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대 전쟁 영화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실감이 많이 날 텐데요. 영화를 보면 포로를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로를 처형하는데, 적국의 포로를 처형할 때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포로를 처형할 때는 보통 이제 이 목과 손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한국에서 개봉했던 명령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적국의 그 포로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달고 다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다곤이 마치 포로처럼 목과 손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다곤이 이긴 것 같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다곤이 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치고 나서 그 장면인데요.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머리를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던 거죠. 적을 치고 나서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머리를 치고 그 머리를 들고 있었다.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 보면 좀 끔찍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전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곤신이 목이 잘린 상황이 사무엘상 5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사무엘상 5장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가 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진 것 같았던, 오히려 포로 같았던 그 여호와의 손이 이긴 것 같았던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을 내려서 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먼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떤 공화국 형태가 아니라 지금의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죠. 뭐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한 일곱 개의 토우국이 연맹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렇게 명칭할 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라고 하듯이 블레셋도 비슷한 그러한 도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이 블레셋 안에는 다섯 개의 도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개의 도시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스돗, 이 독한 용의가 내렸던 아스돗이 첫 번째 나라이고요. 그리고 가사,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는 그 가사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가드는 유명한 곳이죠.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글론,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 공동체가 연맹체로 있었는데 먼저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에서 다곤의 손과 목이 잘리고 독종이 퍼지자 각 이 다섯 개 공동체의 대표들, 방백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소집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한 결과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이 가드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드에는 용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용사가 골리앗이죠. 그래서 가드로 옮긴 게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가드에서 이전에보다 더 큰 심히 큰 환란이라고 이제 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심히 큰 환란을 더해서 독종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연맹체 대표들이 회의도 없이 이 궤를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이제 이 궤가 점점 이제 두 번 옮겨가죠. 맨 처음에 아스돗에 있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고 그리고 가드에서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법궤가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갑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이것을 통해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궤가 하나님을 모셔놨던 궤가 블레셋에서 대략 6달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블레셋은 승리에 도취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생각한 대로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관해서 볼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아까 읽긴 했지만 4장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걸까요? 정말 떠났던 걸까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혹시 이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텐데요.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에 엄중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 엄중히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리고 5장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엄중하심으로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기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 22절의 영광이라는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광을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명사 형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시를 했던 5장 6절과 11절에 있는 그 엄중히 그리고 엄중하심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겁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고 그 존재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광스럽다라는 그 단어 안에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으면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이 저자가 어떻게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4장 22절에 카보드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5장 6절과 11절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영광은 떠난 것이 아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의미하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에는 무게감이 있다, 뭐 존재감이 있다라는 그 뜻 외에 물론 비슷한 의미이지만 존경 그리고 명예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반대말인 이 칼론이라는 단어 안에는 수치, 불명예 그리고 그 존재가 상당히 가볍다,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처럼 그 존재가 참으로 가볍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4장 22절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럽고 존재감이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존재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존재감 있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감이 있고 없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무게감이 있으시며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대표적인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였죠. 그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하나님에게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다. 일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내가 제일 원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무게감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라고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은 다른 표현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구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문구 안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본문 다시 사무엘상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신을 우리가 존경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블레셋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기에 그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블레셋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다. 너희가 볼 때는 블레셋은 나쁘고 이스라엘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아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가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지만 사실 그 표현 안에는 정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 주던 그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시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한탄에서 4장 22절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19장 40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는 분이십니다. 괜찮은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온 것처럼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즉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요. 영광이 떠난 것도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블레셋 따위에 지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에게 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지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라는 이 질문은 100만 불짜리 질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일부러 지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장르로 살펴보면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 팩트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뭐 암기해서 그것을 시험에 쓰는 것이 역사 공부의 주된 목적이 아니죠. 물론 역사는 과거의 이 팩트를 다루긴 하지만 그 역사를 배우는 주된 목적은 특별히 성경에 나온 역사서에 기록된 주된 목적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육체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 기록을 보고 그 선배들을 정면교사로 삼든 반면교사로 삼든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서가 쓰여진 주된 목적이죠. 제가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라디오 진행자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넌센스 퀴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폭정을 했던 그런 왕이 있었죠. 연산군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아시나요? 넌센스 퀴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연산군은 사실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존재는 이제 장녹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장녹수라고 하지만 이 퀴즈는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정답은 장녹수가 아니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제 장녹수가 연산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노예처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깊이 빠졌는데 화내는 애리 있더라도 그녀를 보면 즉시 희색을 띨 정도였다. 장녹수는 요사스러운 행동으로 연산군의 실정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역사 기록자들은 이 연산군이 제일 무서운 존재는 장녹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디오 진행자가 나중에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거칠 게 없었던 그 연산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사실은 장녹수가 아니라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 역사를 제일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그는 폭정을 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역사 기록이죠. 역사 기록은 후대에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연산군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이 라디오 진행자가 했는데 참으로 인상 깊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든 실천하면서 역사를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 후손들이 볼 때는 좋지 못한 그런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역사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그리고 엘리처럼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역사를 남길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가볍게 여김받는 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역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죠.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안에 이런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루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은 역사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역사 기록을 남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그러한 역사 기록을 남길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제자들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주, 뭐 증손주, 고손주가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손들은 우리를 정면교사로 삼든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세대교체되는 시점에 있죠. 그리고 연말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후손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앞에 어떤 역사를 남기는 자로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겸허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역사를 남기는 그런 자로 우리가 모두 서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역사를 남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남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실상은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인정하며 우리가 이 아침에 겸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뢰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또 다짐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